我们是大家参加这个行政改革嘛，这个我们参加就行了。这是啊，那一句呢，马大哥，오늘이나내일이나우리가어떤도시에가서거기서일년을넘으며장사하여이익을보리라하는자라
내일을너희가알지못하는도다너희생명이무엇이냐너희는잠깐보이다없어지는풍경이라
너희가도리어말하기를주의뜻이면우리가살기도하고이것이나저것을하리라뜻이들
이제도너희가허탄한자랑을하니그러한자랑은다악한것이라
같이하겠습니다
그러므로사람이손을행할줄알고도행하지아니하면죄니라
이시간김정인목사님나오셔서흑한한자랑을하지말라는말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많은분들과함께
주앞에나오는모두에게건강과또마음의평화와주의신은혜와긍휼이함께하길축원합니다
네
오늘함께예배하게돼서도반갑고하나님앞에감사하고영광돌립니다저희께서야고보서를계속쭉보고있어요그래서오늘본문도야고보서를정해서지난주에이어서연결하게되는데갑작스레사장을딱당하는우리나주의교회성들을위해서사장전반에있는내용을약간썸머리해주고그리고오늘13절부터17절말씀을같이또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파워포인트를앞으로좀옮겨주시면은거기한영같이읽게됩니다자야고보3장후반부에서두가지종류의지혜에대해서말씀합니다하나는세상으로부터오는지혜가있다고합니다세상으로부터오는지혜는그것은세상적이고정욕적이고마귀적이다이지혜의특성은독한시기와다툼이있는것이특징이다그래서그러한특징때문에열매또한어떤열매를맺어요무질서와악한열매를맺는다그리고또다른지혜는위로부터오는지혜가있다그래서위로부터오는지혜이지혜는하나님께로부터오는지혜다이지혜는성결과화평과관용과양순과긍휼과진실한것이특징이다그래서열매를맺을때화평으로심어서의열매를맺는하나님이원하시는열매를맺게된다말씀합니다그래서이3장후반부에있는말씀과4장에이제시작되는말씀과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서3장후반절에시기와다툼이있는곳에는혼란과모든악한일이있습니다그러면서4장1절에10절역시두가지를말씀하고있는데세상의지혜를따라사는사람이무엇이고하나님의지혜를따라사는사람이무엇이냐일러주고있습니다그래서4장1절에그렇게시작하죠너희중에싸움이어디로다툼이어디로부터나느냐너희중에싸우는정욕으로부터나는거아니냐그래서세상적지혜를따라산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한단어로거기표현했는데그단어가바로정욕입니다이정욕이라는단어를다시우리는욕망이라는단어로바꿔서볼수도있습니다그래서우리욕망이우리를지배하고다스릴때어떤결과를가져오냐그4장1절에욕망은관계속에서뭘만든다다툼을만든다그뿐이니까정욕으로구하는기도는하나님께응답받지못하는그런기도의응답이막힙니다그리고그러한욕망과정욕이세상과친구가되게한다말씀합니다또하나님의지혜를따라사는것이무엇이냐6절7절8절에그렇게말씀하고있죠더큰은혜를위해서겸손한삶을살고하나님께복종하는것이고하나님을가까이하는것이다말합니다어떻게보면인간의모든비극이어디서부터시작됩니까하나님으로부터멀어진데로부터왔다는것을깨닫게됩니다그러면서이제7절부터10절까지는세가지의중요한명령과약속들이거기적혀있습니다그래서1장4장그7절에서는마귀를대적하라명령하고있죠그약속은그렇다면너희를피하게해주겠다또8절에도하나님을가까이하라그러면너희를하나님이가까이해주신다10절에서주앞에낮추라그러면주께서너희를높이시겠다말씀합니다우리가하나님앞에순종하고순복하는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바로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종하는 자에게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갖고 있는 너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걸 행위를 좀 보여봐라 그런 주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는 행위로 이렇게 보이겠다 해서 그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고 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이것이 마땅치 않다, 믿음인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특징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피로 죄 용서받은 형제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말합니다. 비방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또 비방하게 되면 비방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징계가 있다. 그 얘기들을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 많은 분들을 찾아가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 하냐? 12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내버리면은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위에 서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왜 비방에 의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 하냐? 내가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작은 티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딱 죄 앞에 자유를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말하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외적 요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악한 판단하지 말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시계도 차고 옷도 잘 입고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허름한 옷 입으면 당신 알아서 앉으세요 하는 것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온 빵 비방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해내야 되느냐? 비방을 뛰어넘어서 누군가 날 비방하고 모르는 말로 날 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실 분이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지. 당신이 나에 대해서 왈가불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 일을 하겠다라고 묵묵히 사명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원치 않게 이런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진정 내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비방받으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한나가 많은 시기와 비방 속에서, 그렇죠?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들과 알아주지 못해요. 예수님만 동하고 있으니까 야 한나야 그만 좀 술 먹어라. 내가 오직 답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분인나의 시기와 모독과 어떤 그 따가운 눈이 있었지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다시는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에서 또 그런 비방의 장애물에서 뛰어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해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한다는 사람들은 뭐냐? 마귀의 손에 붙잡혔을 때 비단과 판단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 뜻은 비방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미 누구한테?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7절은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하다는 말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하는 것. 나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나 해낼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 일반적으로 허품, 자랑, 시기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들 앞에 제시된 겸손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8절,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부르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런 겸손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겁니다. 나는 꼭 하고 말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런 계획만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이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죄인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안겨줄 뿐더러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이 허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가 그리고 너희 생명이 뭐냐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누가 그런 자랑을 하냐? 고린도서 11장 17절, 잠언 27장 1절 말씀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뻥튀기하고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대부 알치비아데스가 하루는 이 소크라테스 앞에서 내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자랑하면서 한 바탕 크게 늘어놓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 지도를 펴놔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입지수가 있는지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알파치아데스가 당황하면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 토지가 아무리 많기로 세계 지도에 거기 딱 등재될 만큼 그 넓은 땅이겠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말합니다. 당신의 토지가 이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면 그까지 토지 갖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자랑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 창고를 열어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손 중에서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죄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를 자랑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쫓는 사람과 거짓 인도자가 자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야 특히 대형 교회가 정말 보기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치장하고 많이 가꾼 모습 보게 됩니다. 각 행사만 봐도 호화찬란하고 그 높이가 높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회자를 신격화하실 만큼 기억하되 목회자를 사랑하되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또한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다 마귀요 도적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뭐하죠? 하나님 영광도 가로채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기가 취하는 자는 반드시 망함을 사도행전 12장에 보아할 수 있죠.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랑하냐? 어리석은 자가 자랑하고 세상을 쫓는 자와 거짓 인도자가 자랑하는 자다. 오늘 야고보 4장 16절에 악한 자인 것으로 또한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또 10편 12편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악천과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가 곧 악인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악인의 모습인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이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 또 자랑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심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측정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에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재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고 무솔리는 83번의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나올 거기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비유 속에서도 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보게 됩니다. 나.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도 나, 또 목사, 그런 중심의 교회를 주님, 그리고 중심의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키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알려줍니다. 주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자신을 살피면서 내 믿음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잘 서 있는가 살피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만나면서 허탄한 자랑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질문이고 또한 깨달아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또 누가 내일의 너희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제한성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제한성.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가 과연 얼마큼일까? 한치 앞이라는데 한치가 얼마큼일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3cm랍니다. 그러니까 3cm 앞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리키나 또 시리아 큰 지진으로 우리가 피해를 겪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지진이나 혹은 쓰나미가 있을 때마다 사람은 많은 피해를 입지만 야생의 동물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떼와 조류들은 그 밖에 들짐승들은 야생동물들은 사람에게 없는 감각들이 있어서 지향이 나기 전에 엄청난 지진을 감각으로 느끼고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무엇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을지라도 뭐만 못한 거예요. 야생동물만큼 앞일을 한치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국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허탄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또 인생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시성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말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잠깐의 인생에 그리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무한 인생, 곧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길지 않고 일시적인 그러한 인생을 표현을 시편 10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다. 한낮에 해가 올라오면 그림자는 없어지죠. 태양빛에 풀은 시들어버리죠. 시편 39편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소멸적이다. 생명에는 육으로 받은 생명이 있고 영으로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멸하는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경시하면서 소멸되는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 종국의 뭐죠? 허무하고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지한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하거나 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당시에 부를 쌓아가는 상인들을 인용하면서 그의 장사의 목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굳어있는 자기의 갖고 있는 확신, 여지없이 벗어들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나 높이 쌓는 물질이 우리 인생과 생명을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깨달은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17절 말씀이죠. 손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죄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하시는 선행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가라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열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명과 함께 유대 사랑의 법, 그것이 최고의 법을 칭찬하면서 선행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어리석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한대의 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고 누가 하는가 말씀드렸다면 허탄한 자랑은 무엇이고 누가 하는가? 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거예요. 자, 계획을 세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업과 인생에 대한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고 그 유학을 마친 후에 학위를 가지고서 귀국해서 사업이나 또 교수나 이런 정치나 예술이 되려는 그런 멋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업가는 자신의 정한 도시 어느 도시는 아니라 이 도시라는 얘기예요. This city. 이미 다 계획 속에서 세우는 도시예요. 또 얼마 동안 머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겠다.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철저한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풍성한 소출 갖고서 이 담을 창고가 적기 때문에 헐고 세우지 않겠다.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멋진 계획입니다. 그러고서 그것 갖고서 만약에 편히 살겠다.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흐뭇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고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얘기예요. 왜 이 계획이 악하고 어리석은 계획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악하고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 지혜롭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내가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더라.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내 마음대로 잘 되면 다들 왜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거 할 거야. 내가 해고 말 거야. 해내고 말 거야. 라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우리 사업과 얘기 인생에 멋지게 세우고 그게 멋지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과 관계없는 허탄한 자랑이라면 어리석고 악한 것이랍니다. 뭐와 관계없다면 주의 뜻과 관계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허탄한 자랑이라면 악한 것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된다면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그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너에게 누가 있다?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멘? 네. 그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들이 나 자신 하나만 먹고 자자겠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해볼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덤비면서 자기 사업과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뭐요? 뻥과 같은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탄한 자랑이 뭐냐?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니요.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 허탄한 자랑. 그래서 내일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두 어리석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이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투마로우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까? 우리 시간과 우리 무대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내일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일을 장담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 형제가 말합니다. 잠깐 보이는 그리고 없어지는 안개다. 일시성이죠. 소멸성이죠.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도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 잠깐이고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고. 그래서 내일은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내일은 있을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 불안 속에 살아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내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씨,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씨, 그가 보험성을 쓴 가사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만 하는가 봐.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밤에 한 경점과 같다. 잠자는 것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신속히 날아가는 살과 같다. 우리는 내일 일이 영구한 것처럼 그에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장담과 자랑을 어리석은 거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처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하며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소박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누구 뜻? 주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허탄한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지만 자기 뜻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여기서 뜻이란 말이 will이라는 의지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중에서 언급해 보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심리학자가 그 테스트할 때 심리의 그 분석하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추론한다는데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알고 내 모든 곳이나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자기 의지 주의 뜻이 아닌 자기 의지를 갖고 자랑하는 것.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never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I will never fall away. 내 발을 절대 시키지 못하시리라. You shall never shame my feet.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아이다. Never know.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Never. 절대로라는 사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Anyone who often used the word never is a fool. 베드로는 자기 뜻과 의지와 주장이 너무 강해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보다 주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뜻이 강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원리를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바울의 신학 사상을 볼 수 있지만 또 한면은 주의 뜻이면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고린도 4장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말합니다. 고린도 16장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와 함께 유하기를 내가 바란다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말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합니다. If the Lord is willing, then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이것도 하기도 저것도 하기도. 우리가 자기의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거창한 계획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는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을 말하면서 소박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허탄한 자랑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얘기예요. 시편 20편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네로다. 역대상 16장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44편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한 감사하리다. 시편 105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가 아닌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래들 자랑하는데 그건 역시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그런 결과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있는 위치를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 외에는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장, 야고보서 1장에서 약한 것과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 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본능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툭 치면 자랑거리 안에는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가문, 권력, 학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정 자랑할 것이 없으면 노릇 깨를 잡은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용담까지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오스만제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국은 대영제국의 그런 영화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론 바리새인임을 자신의 갖고 있는 배경과 자신의 삶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리스도만 사랑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랑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기로 하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말합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다. 적은 노력이 온 땅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냐 말합니다.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기마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이 짧은 기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결론적으로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되니라. 자, 뭐 하며 살라는 얘기요? 손을 행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손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요? 나중에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교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그렇죠?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데 선이 뭐냐? 우리가 흔히 선이라면 나는 구제하고 돕고 돈 좀 주고 그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 의미로 선행은 그것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선행은 내 생명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선이라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 선의 일부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는 그 자체를 사명이라 말할 수 있고서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가 사명적 삶으로 그 인생에 성공적으로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완벽히 맞췄을 때 고백하는 말은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지는 그 사건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셨던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적 존재고 사명이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이 증명됐으니까 악이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쉽게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만 위한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겠다고 살아가는 자세,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왜 악이냐? 하나님이신 생명, 하나님이신 능력, 하나님이신 기회를 얻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우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의 사람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목적 있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순이 무언가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이냐? 한계도 모르고 영생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모습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속적인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가 믿음 있느냐? 난 내 믿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앞세우고 추구하면서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게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안개이며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허탄한 자랑은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해놓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고 말 겁니다. 해내고 말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까도 말했죠? 지혜롭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 때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나는 안 된가? 나는 실패하는 인생인가? 나는 끝났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악한 거니까.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고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인생에 훨씬 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봉착해 올 때마다. 주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영성신앙에서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경건한 망설임, 그렇게 부릅니다. 경건한 망설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경건이라는 것, 즉 신앙과 불신앙에서의 그 경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묻고 내 신앙이 그렇게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신앙의 노선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갖고서 어리석게 살아낸다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 내려놓고 주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앞날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말합니다. 그 때문에 나그네 같은 순례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간 동안 지혜로운 나그네는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서리라. 살같이 빠른 강함을 주위에 아끼세 온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가 예정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복과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